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긴급회의에서 제프리 드 로렌티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사는 북한의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면서 북한이 올해만 2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로렌티스 대사는 북한의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고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노 미츠코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 차석 대사는 이번에 발사된 화성 18형 ICBM은 전 세계가 사정권이라면서 안보리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도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특정 국가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압력을 높이고 전략무기를 반복적으로 파견하는 것에 우려한다면서 이 같은 접근이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에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ICBM 발사는 자위적 권리의 정정당당한 행사라며 미한일 등의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날 안보리 회의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지원을 약속한 집속탄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발레리 쉐르헨 우크라이나 남부군 대변인은 13일 미국이 8억 달러 규모 안보 지원 패키지의 일부로 집속탄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이들 무기가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도 이중목적 향상제레탄, 이른바 집속탄의 우크라이나 도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쉐르헨 대변인은 미국의 집속탄이 러시아 점령군의 전위를 꺾고 전황을 우크라이나군에 유리하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쉐르헨 대변인은 집속탄은 법적 틀 안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탈환 목적으로만 엄격히 사용될 것이라면서 러시아군의 방어를 돌파하기 위해 병력이 집중된 곳에 사용하는 것 외에 러시아 영토 내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14일 자국주재 폴란드 영사관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폴란드 대사를 초치해 러시아 서부 도시 스몰렌스크 소재 폴란드 대사관을 폴란드 영사관을 폐쇄하기로 한 결정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폴란드가 최근 몇 년간 러시아의 적대적인 정책을 추구해왔다면서 폴란드 내에 만연한 통제 불가능한 반러시아 정서는 우리 쪽으로부터 어떠한 선의의 행동 표현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안제이 도다 폴란드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가진 기자회견에서 폴란드에 대한 침공이 있을 경우 10만 명 규모의 나토 병력을 폴란드에 투입하는 계획이 나토에 의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조치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러시아가 우리 영사관 사무실들을 폐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13일 미얀마에서 군사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폭력 사태를 거듭 비난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미얀마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습과 폭격, 공공시설 파괴를 포함한 지속적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무차별적 폭력 행위의 즉각적 중단과 모든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비난, 인도주의적 지원과 포괄적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에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공동성명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미얀마 군부와의 대화 등 미얀마 사태 해결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로 여행하면 기념사진의 배경으로 빠지지 않는 그 흰색 글씨의 영문 헐리우드 조형물이 지난 13일째로 세워진 지 100년이 됐습니다. 키 높은 야자수나무가 쭉 뻗어있는 도로 정면의 산 정상에서 LA 도심을 두루두루 내려다보는 위치에 서 있는 대형 입간판인데요. 미국의 영화와 텔레비전 산업을 상징하는 표식이자 또 로스앤젤레스 하면 떠올리게 되는 랜드마크입니다. 하지만 이 사인이 100년 전에 세워졌을 때는 한창 개발 중이던 할리우드 지역의 고급 주택 투자를 유도하는 부동산 광고판이었습니다. 그때는 알파벳 10석자짜리 할리우드 랜드라는 영문자였는데요. 할리우드 사인의 100년 역사, 사람이 인생처럼 희노애락의 시간이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와 텔레비전 산업의 발전사를 함께했고 또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찾는 자살 장소라는 오명도 있었고요. 한때는 미관상 이유로 철거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상업적 느낌의 철자 랜드를 빼고 지금의 할리우드 사인으로 바뀐 것이 1940년대 말입니다. 또 수많은 미국 영화의 배경으로 쓰였고요. 이야기 소재로도 다뤄진 할리우드 사인은 때마다 사회 현상이 투영된 매개체로 뉴스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할리우드산 정상에 서 있는 강철 소재의 할리우드 조형물, 1978년 11월에 다시 만든 겁니다. 철자 하나하나가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의 기부금으로 만들어졌고요. 명성에 걸맞은 관리를 위해서 십수년에 한 번씩 페인트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Today, our alliance remains a bulwark of global security and stability as it's been for more than seven decades. NATO is stronger, more energized, and yes.
네, 이번 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나토의 어제와 오늘 당면 과제 등을 짚어보고요. 뉴스 속 인물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3시 9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31도, 구름 많이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15일 토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립니다. 장마의 비구름대가 한국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오하며 많은 비를 뿌리고 있어서요. 상대적으로 북한 지역의 비의 양은 적습니다. 5에서 20mm 정도 예상합니다. 15일 최저기온이 14도에서 24도 사이입니다. 낮 최고는 평양이 31도, 개성 27도, 신의주와 중강이 30도고요. 함흥 23도, 원산 3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진이 23도, 해산이 29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3m, 먼 바다는 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1.5m, 먼 바다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바그너 그룹의 정규군 편입을 제안했지만 이 바그너 그룹 수장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의회가 차기 총리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기관이 설탕 대체 물질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의 민간 용병 기업이라고 불렸던 바그너 그룹에 관해서 언급을 했네요.
네, 푸틴 대통령은 최근에 바그너 그룹 지휘자들을 만나서 러시아 정규군에 편입할 것을 제안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는 13일 푸틴 대통령과 자사소속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 크렘린궁 출입기자와 회견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이 회견에서 지난달 29일 크렘린궁에서 있었던 이 바그너 그룹 지휘관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그 만남 중에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정규군 편입 제안을 거부했다고요?
네, 이 바그너 그룹 지휘관들뿐만 아니라 예비군이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도 거부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은 본인 제안에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맨 앞자리에 있던 프리고진 씨가 이들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아니요, 이들은 그런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 바그너 그룹이 계속 용병 조직으로 존재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에 사설 군사 조직에 관한 법은 없다면서 바그너 그룹, 그건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러시아의 법으로는, 법적으로는 바그너 그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이 법으로는 용병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바그너 그룹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러시아 당국에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았고 설립자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 사설 용병 회사였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이 불법이라는 것을 강조함에 따라 이 바그너 그룹과 프리고진 씨 미래가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네, 자,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 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지난달 24일 회군을 알리면서 러시아 남부 도시 로스토프나도누를 떠날 때 대중의 모습을 보인 이래 행방이 묘연합니다. 당초에 프리고진 씨가 지난달 27일 벨라루스에 도착한 걸로 알려졌지만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 6일 프리고진이 러시아에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이 무렵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프리고진을 봤다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 푸틴 대통령하고 바그너 그룹 지휘관들과의 그 회동 사실은 크렘린궁이 공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이 지난 10일 푸틴 대통령과 프리고진 씨를 비롯한 바그너 그룹 지휘관 35명이 지난달 29일에 크렘링에서 약 3시간 동안 만났다고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당시 페스코프 대변인은 바그너 지휘관들은 본인들 행동이 러시아 정부를 뒤집기 위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고 또 푸틴 대통령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나타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자 크렘린궁의 이런 발표에 프리고진 씨 쪽에서 반응이 있었습니까?
뭐 회동 사실이나 회동 내용에 관해서 아무런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푸틴 대통령과 코메르산트 회견에 대해서도 아직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지금은 바그너 그룹이 기존의 움직임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러시아 국방부가 이 바그너 그룹 무기 회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12일 발표를 보면 지금까지 바그너 그룹으로부터 탱크와 무기를 포함해서 2,000점 이상의 군사 장비를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미국도 이 바그너 그룹이 전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지는 못하는 걸로 평가했습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회견에서 현 단계에서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전 지원에 상당한 규모로 참여하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프리고진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눈길을 끌고 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이 사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만약 자기가 프리고진이라면 먹는 것을 조심하고 식단에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러시아에서 프리고진의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부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독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푸틴 대통령은 종종 정적들을 독살한다 이런 의혹을 받아왔죠.
네,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 씨도 뭐 대표적인 그런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네.
나발리 씨가 러시아 고위층 비리 의혹을 폭로하다가 지난 2020년에 이 러시아 국내 비행기 안에서 이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갑자기 쓰러졌는데요. 이후에 독일로 급히 이송돼서 거의 20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당시에 나발리 씨는 이 냉전 시대 소련이 썼던 신경작용제인 노비초크에 노출된 걸로 알려지면서 이 배후에 러시아 정보기관과 푸틴 대통령이 있다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런 의혹을 일절 부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논란 속의 집속탄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올렉산드르 타르나우스키 우크라이나 사령관이 13일 아침 우크라이나 안에서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제 막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타르나우스키 사령관은 이 집속탄을 아직 쓰지는 않았지만 전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도 이날 오후에 집속탄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고 확인했습니다. 폭탄 하나에 소형폭탄 수백 개가 들어가는 집속탄은 이 무차별 살상 무기인데다가 분쟁이 끝난 뒤에도 남은 후유증이 커서 120여 개국이 금지 협약을 맺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태국으로 갑니다. 태국의 새 총리 선출 불발됐다고요?
네, 태국 상하원 합동위회가 13일 야권이 내세운 피타 림짜른당 전진당 대표에 대한 총리 승인 표결을 했는데요. 하지만 피타 후보가 과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총리 선출이 불발됐습니다.
네. 자, 피타 후보 지난 총선 때 돌풍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네, 올해 42살의 젊은 정치인입니다. 태국 명문인 탐마사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MIT,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유학한 엘리트 정치인인데요. 왕실 모독제와 징병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표심을 사로잡았습니다. 피타 대표가 이끄는 MFP 전진당은 지난 5월 총선에서 151석을 얻어서 제1당이 됐고요. 이후에 다른 7개 야당과 연정구석에 나서서 현재 312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야권 연합이 이 피타 대표를 단독 총리 후보로 추대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로 뽑히려면 상하원 전체 의원 49명 가운데 과반인 375명 지지가 필요한데 네. 기타 후보가 이번에 324표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51표가 모자란 건데요.
네네.
로이터통신과 AP 등 주요 언론은 이런 결과가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전에도 과반 득표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피타 대표와 전진당이 이 왕실 모독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이 과반 획득이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국왕을 신성시해온 태국에서는 이 왕실 모독죄 폐지 등 군주제를 개혁하자는 말은 금기로 여겨지는데요. 태국 상원은 총리 추천을 받아 국왕이 임명하기 때문에 이 전진당이나 피타 대표가 상원의원들 지지를 받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날 피타 대표가 상원의원들로부터는 단 13표만 얻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절차 어떻게 됩니까?
네, 태국 의회가 오는 19일과 20일에 다시 총리 선출 표결을 합니다. 네, 태국 하원의장은 피타 대표가 다시 야권 후보로 뽑히면 출마할 수 있다고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야권연합이 피타 대표를 다시 후보로 내보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 선관위는 지난 12일 피타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ITB 주식 보유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넘겼습니다. 현재 태국 선거법은 이 방송사 주주가 공직에 나서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산하기관이죠. 이곳에서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영어약자로 IARC가 최근에 이 설탕 대체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네.
이 기관이 암 유발하는 원인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스파탐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2B군으로 분류됐는데요. 여기에는 나비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도 들어갑니다.
네. 자,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식품들을 천천히 살펴보니까요. 상당히 많은 그 제품에서 아스파탐을 쓰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저열량 콜라나 제로 콜라 같은 유명 상품뿐만 아니라 치약부터 씹는 껌 그리고 요구르트 등에 이르기까지 대략 6천 개 제품에 아스파탐이 들어갑니다.
네네.
참고로 아스파탐은 이 저열량 설탕의 200배에 해당하는 단맛을 준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사람이 이 아스파탐을 어느 정도나 먹어야 이 암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겁니까?
네, WHO와 FAO 국제식량농업기구가 함께 운영하는 이 JECFA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것을 보면요, 체중 1kg당 40mg까지 섭취하는 건 안전하다고 합니다.
자, 체중 1kg당 40mg 이게 어느 정도 양인가요?
네, WHO는 무게가 60kg에서 70kg 정도 나가는 사람이 매일 콜라 같은 탄산음료를 9캔에서 14캔 이상 마셔야 네. 상한선에 다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이 섭취하는 양의 대략 10배 정도 양입니다.
예. 자,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아스파탐을 섭취하는 게 이게 크게 지금 위험한 정도는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이 WHO의 영양식품안전국 프란체스코 브랑코 국장은 이 IARC 발표에 앞서인 기자회견에서 가끔 이걸 먹는 건 대부분의 소비자한테는 위험을 주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이 IARC는 연구 과정에서 아스파탐이 몸에 얼마나 들어가야 위험한지 그 조항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됐다는 자체가 좀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말 그대로 암을 불러올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스파탐이 암 발병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네, IARC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는데요.
네네.
이거는 다른 말로 아스파탐이 암을 유발한다는 제한된 증거만 있다는 뜻이라고 IARC 측이 설명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JECPA는 아스파탐이 사람한테 해를 준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봅니까?
네, 로이터통신은 이 WHO와 연관이 없는 과학자들이 이 아스파탐이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약한 걸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시더스 시나이 메디컬 센터의 이 암 역학 전문가인 폴 파라오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일반 대중들은 이비군으로 분류된 화학물질과 연관된 이 암 위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 FDA 역시 이번 WHO 발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아스파탐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스파탐에 대한 두 기관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 업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워싱턴에 기반을 둔 음료협회 국제협의회의 이 케이트 로트맨 전무이사는 WHO 결론이 다시 한번 이 아스파탐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국제감미료협회의 프란세스 헌트 우드 사무총장은 다른 모든 저열량, 무열량 감미료처럼 이 아스파탐을 이 균형 잡힌 식단 조절의 일부로 쓰면은 이 아주 중요한 공중보건 목표인 설탕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선택권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처럼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 세그 아스트라가 13일 자정을 기해서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예, 앞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미 작가조합에 합류하면서 할리우드 양대 노조가 63년 만에 동반 파업을 벌이게 됐습니다. 또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내년 통과해야 하는 국방수권법과 관련해서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 등에 반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입법 절차에 제동이 걸렸고요. 그래서 미 교육부가 390억 달러 규모의 새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할리우드 배우들이 파업에 들어갔군요.
네, 14일 자정을 기점으로 미국 배우 방송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예, 앞서 배우 조합은요, 13일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하는 월트 디즈니와 넷플릭스 등 제작자 측인 영화 TV 제작자 연맹 AMPTP와의 협상이 결렬됐고, 이에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파업에 동의해 13일 자정부터 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은 14일부터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자, 배우 조합에 앞서서 작가 조합이 먼저 파업을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영화와 텔레비전 작가들을 대표하는 미국 작가조합이요. 할리우드 대형 제작사들과 진행해온 임금 인상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5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 배우조합에는 영화와 TV 배우 16만 명이 소속돼 있고요. 작가조합에는 11,500명의 작가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등 이 두 조합은 할리우드 양대 노조인데요. 이 두 노조가 함께 파업에 들어간 게 지난 1960년 10년이 마지막으로 이번 파업으로 63년 만에 동반 파업을 시작한 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이 두 조합이 파업에 들어간 겁니까?
네, 임금 인상 또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이 두 조합의 공통 핵심 요구사항인데요. 세부적으로는 좀 다른데요. 먼저 배우조합을 보겠습니다. 배우조합은 재상영 분배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재상영 분배금이라는 게요, 최근 영화 산업의 상황이 기인한 건데요. 옛날에는 영화가 나오면은 영화관에서 보는 게 핵심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넷플릭스 같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TV나 심지어 손전화 등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서 언제든 시청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배우들은 시청자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작품을 볼 때마다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 로열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바로 이 로열티가 재상영 분배금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인공지능하고 배우들의 파업은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최근에 그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요, 배우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외모까지도 이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배우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자신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될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배우들에 앞서서 먼저 파업을 시작한 작가 조합의 그 요구사항이 어떤 것지도 볼까요?
네, 작가 노조는 영화와 텔레비전 시장이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OTT로 재편되면서 이 시즌당 회차가 크게 줄어서 수익이 줄었고 또 작품 재판에 따르는 분배금 역시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과 함께 안정적인 고용 보장을 해달라면서 TV 영화 제작자 연맹과 협상해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파업 돌입에 대해서 배우 조합 입장을 어떻게 밝혔습니까?
네, 프렌드레셔 배우조합 회장은요, 자신들의 우려에 대한 제작사 측의 대응이 모욕적이고 무례하다고 말했습니다. 드레셔 회장은 제작사 측이 최고 경영자에게 수억 달러를 지급하면서 회사 돈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제작사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자신들이 많은 것을 제안했음에도 조합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제작사 측은 3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해외 재상영 분배금에 대해서도 76%나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금 건강보험료 상한액 대폭 인상했고 배우의 디지털 초상권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인공지능 AI 대책을 제안했음에도 배우조합 측에서 이에 협상을 지속하지 않고 파업에 들어갔다고 제작사 측이 전했습니다.
네, 자, 한 제작사 측의 최고 경영자는 또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네요.
네, 밥 아이거 월트 디즈니 최고 경영자 CEO가요, 13일 경제 전문 방송 CNBC에서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피해에서 아직 회복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면서 이번 파업은 최악의 시기에 나온 것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킬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할리우드의 배우 16만 명이 함께 파업에 들어갔다면 실제 영화나 뭐 텔레비전 방송 등 뭐 제작의 차질은 불가피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합에 소속된 배우는 영화 촬영은 물론이고요. 이미 제작이 끝난 영화들의 홍보 행사, 각종 시상식 등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현재 세계적인 영화 감독인 리들리 스캇 감독이 제작하고 있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속편이 모로코와 말타 등 해외에서 촬영되고 있는데 이게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또 영국 런던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영화 오펜하이머 시사회는 미 배우 조합의 파업 발 표를 앞두고 일정을 1시간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배우 조합과 작가 조합의 동반 파업으로 경제적 손실이 이 정도다라고 보도하는 내용도 있던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CNN 방송이요. 싱크탱크의 전망을 인용해서 이번 동반 파업으로 40억 달러 혹은 그 이상의 손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배우들이 파업을 조기에 끝내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손해는 더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의회로 가겠습니다. 국방 예산과 국방 정책 등이 담겨 있는 국방 수권 법안 의회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죠?
네, 이 공화당이 기존 국방 수권법안 일부를 수정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낙태와 성소수자 등과 관련한 국방부 정책을 수정한 법안인데요. 14일 민주당 반대 속에 하원에서 찬성 219대 반대 10으로 가까스로 최종 통과했습니다.
네, 통과가 됐네요. 자, 먼저 국방 수권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매년 미국의 당면한 국가 안보 문제와 국방 정책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법인데요. 1년의 유효기간을 갖는 한시법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지난 1961년부터 매년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방은 미국의 최우선 순위 분야인 만큼 통상 당을 떠나서 초당적인 합의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공화당이 일부 내용을 고치면서 양당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이 제출했던 그 수정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먼저 국방부의 낙태와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먼저 낙태 정책을 보면은요. 예, 지난해 미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웨이드 판례를 폐지하면서 낙태를 금지한 주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른 주로 가서 낙태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 국방부는 군병력이 이렇게 다른 주로 가서 낙태 시술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을 보상해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공화당이 이 정책을 뒤집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13일 하원에서 이를 221대 213으로 의결했습니다.
네, 자 성소수자 정책 부분도 보겠습니다.
예, 군대 안에 있는 트랜스젠더를 위한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치료 등을 지원해주는 국방부 정책인데요. 공화당은 또 이를 금지하는 수정안을 제출해서 이를 221대 211로 의결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반발이 아주 거셌죠?
예, 민주당은 공화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반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킴 제프리 하원 민주당 대표, 또 피트 아길라 코커스 의장 등 수뇌부가 공동 성명을 내고 극단적인 마가 공화당 의원들이 역사적으로 초당적인 국방수권법을 인질로 잡고 출산의 자유를 공격하며 우파 이념을 미국인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 국방수권법 하원은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표결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국방수권법안이 하원에서 통과한 것과 별개로 또 상원에서도 의결되어야 합니다. 상원은 다음 주부터 원래 제출된 법안에서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됐으면 이를 정합한 단일안을 도출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돼야 대통령이 서명에 정식 발효됩니다. 상원은 현재 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하원과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은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새로운 계획을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 교육부가 14일 39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학자금 대출금 탕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80만 4천여 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80만 4천여 명. 이번 계획의 수혜자, 대상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IDR을 통해서 매달 학자금 대출을 갚아 나가고 있는 채무자 중에서 20년 또는 25년에 해당하는 달수의 대출금을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네,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군요.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이 대출금 상환 징수액을 채무자의 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재량소득의 범위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보통 월 상환액을 재량소득의 10에서 20%로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또 고등교육법과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240달에서 300달 동안 대출금을 상환한 사람들은 탕감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기존 정책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요. 교육부가 이번 계획을 발표한 이유가 있겠죠?
네, 교육부는요. 행정적인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고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현재 행정 시스템이 대출금 상환을 정확하게 추적하지 못한다고 교육부가 지적했는데요.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대출금 상환 횟수를 정확하게 추적하지 못하는 망가진 시스템 때문에 자격에 있는 많은 채무자가 구제 기회를 어렵게 얻었으나 대출금을 탕감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참전용서를 비롯해 영구적인 장애가 있거나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채무자들에게 탕감을 해줬듯이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학자금 대출 탕감은 가능해지는 겁니까?
네, 교육부가 14일 채무자에게 이 소식을 공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30일 이후 남은 그 학자금 대금이 자동 탕감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만약 학자금 대출금 탕감을 원치 않는 채무자들은 대출 서비스 기관에 연락해서 그 사실을 알리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따로 성명을 냈군요.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성명에서요, 대출 서비스 기관의 규정 위반으로 많은 사람이 구제를 받지 못했고 매달 납부한 대출 상환액에 대해 제대로 크레딧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해로운 관행을 해결하고 학자금 대출 부채를 줄이는 것이 자신의 정치 경력을 통틀어 우선순위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학자금 대출금의 부채 없이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쌓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본회의에서 심의한 법안이나 결의안을 표결로 통과시키거나 부결시킵니다. 그런데 양원이 각자 승인한 법안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원과 하원은 반드시 내용이 같은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14번째 순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A lot of hard work, a lot of compromise, but we funded the government with an aggressive investment in American families, American workers, American national defense. It'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2022년 12월 22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고된 작업과 타협 덕에 연방 정부 지출 법안을 상원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연방 상원은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지출 법안을 68대 29로 통과시키고 법안을 하원으로 넘겼습니다. 의회가 승인한 법안을 서명을 위해 대통령에게 보내려면 상원과 하원이 법안을 동일한 형태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먼저 한 원이 어떤 법안을 토론하고 승인한 뒤에 상대편에 이 법안을 보내고 상대편이 수정 없이 이를 통과시키면 의회 입법 절차가 끝납니다. 하지만 법안을 받은 쪽에서 여기에 수정안을 붙여 통과시키면 양원은 이 법안에 관한 이견을 해결해야 합니다. 양원이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다른 내용을 가진 법안을 각각 통과시키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원에서 모두 통과될 수 있는 법안 내용을 협상할 양원 협의위원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협의위원회 없이 양원이 상대방 법안에 대한 각자 안을 주고받으면서 단일 법안을 만드는 방안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결국 단일안에 합의하리라는 기대 아래 상대 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자기 안을 주장하면서 양원이 법안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If enacted, the bill would freeze U.S. sanctions relief on Iran for 30 days while Congress reviews a final nuclear pact with Tehran.
대통령에게 보낼 단일 법안을 만들기 위해 의회는 종종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양원이 상대방 안을 수정하면서 이견 해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가 부분적으로 아니면 완전하게 실패할 경우엔 양원 협의위원회로 가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원이 바로 협의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지만 이 위원회가 이견 가운데 일부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원은 일단 협의위원회가 합의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다시 서로 수정안을 주고받으면서 나머지 의견을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몇몇 상황에서는 이 절차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양원이 법안 처리의 특정 시점이나 단계에서 법안 처리를 거부하거나 이를 지속하면 법안이 사장될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양원 의견 차이 해결 방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출범 이래 최대 안보 위기를 맞은 나토는 동맹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나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당면 과제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부각된 나토의 존재감.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단행한 이래 국제뉴스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조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입니다. 나토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냉전 시대의 유물이라는 냉소적인 비판을 듣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래 유럽, 더 나아가서 세계 안보의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할 주요 안보 조직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NATO is stronger, more energized, and yes, more united than ever in its history. Indeed,
나토의 출발은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국가들 간의 냉전 구도가 형성되는데요. 특히 유럽은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의 전통적인 민주국가들과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의 공산권 국가들로 나뉘어서 대립했습니다. 당시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 국가들의 군사적 팽창에 위기의식을 느낀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이에 대응할 군사 동맹체의 필요성을 깨닫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1949년 탄생한 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입니다. 이후 나토는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큰 안보 도전 없이 70년 넘는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나토 창설의 직접적인 동기가 됐던 소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토의 존립 자체에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는데요. 나토는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전 세계 대테러 작전과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활동 등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나토의 핵심 위력, 집단 안보.
나토가 위력적인 것은 무엇보다 회원국들의 집단 방위 약속 때문입니다. 나토의 근간이 되는 북대서양 조약은 전문과 1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토는 5조에서 한 회원국의 무력 행사가 가해지면 이를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집단 안보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은 모두 31개국인데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30개국이 군사력을 결집한다는 건 가히 무적의 군사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토 5조가 발동한 건 단 한 번입니다. 지난 2001년 미국에 대한 9.11 테러 공격이 발생했을 때인데요.
It shall be regarded as an action covered by Article 5 of the Washington Treaty.
당시 나토는 미국이 공격받은 바로 다음 날, 즉각 5조를 발동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미국에 대한 연대를 보여줬습니다.
커지는 몸집.
나토는 1949년 12개 나라로 출범했는데요. 이후 큰 변동 없이 이어지다가 1991년 소련 해체 후에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바로 폴란드와 체코, 헝가리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라트비아 등 구소련 국가들이 속속 가입한 건데요. 그러면서 2020년에는 30개 회원국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지난 4월에 북유럽의 부국인 핀란드까지 나토에 합류하면서 나토는 31개 회원국을 가진 군사 동맹체로 몸집이 더 커졌습니다.
This is an historic day. We welcome Finland as a new member.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핀란드는 다른 주변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과는 달리 지난 70여 년간 군사적 중립을 표방하면서 나토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안보 위기를 느낀 핀란드도 나토의 안보 우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와 1300km 이상의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는 군사력을 잘 갖추고 있어서 나토로서 핀란드의 가세는 큰 자산을 확보한 건데요. 반면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방어해야 할 국경의 길이가 기존의 2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한편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추진해온 북유럽의 또 다른 부국 스웨덴은 튀르키예의 반대에 막혀 아직까지 합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나토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인 지난 10일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 반대 입장을 전격 철회하면서 스웨덴의 합류는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스웨덴까지 합류하면 나토는 32개 회원국을 거느린 세계 최대 군사 동맹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시아를 품는 나토.
11일과 12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는 나토 31개 회원국 외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정상이 초청됐습니다. 이는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이 지역 안보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유럽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는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신전략 개념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처음 명시했고요. 이번 나토 정상회의 첫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중국이 나토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도전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을 공표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나토 회원국 간에는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나토의 지리적 범위가 아시아 태평양으로 확장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토는 회원국이 아닌 일본의 나토 연락사무소 신설을 최근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나토는 글로벌 동맹이 아니라면서 기존의 북미 유럽 체제 유지를 주장하는 프랑스의 반대에 막혀서 무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가입 문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명분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게 바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했지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지난 2002년에 처음으로 나토 가입 의사를 공식 천명했습니다. 이후 들어선 친서방 정권은 꾸준히 나토 문을 두드렸는데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나토는 루마니아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궁극적으로 나토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부쿠레슈티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나토의 공식 입장은 우크라이나는 부쿠레슈티 선언문이 보장한 대로 궁극적으로 나토의 회원국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다만 시기상의 문제로 전쟁이 끝난 후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나토의 집단 방위 조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에 합류하면 나토는 집단 방위 조약에 따라서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해 러시아와 싸워야만 합니다. 나토는 일단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의 공식 가입 절차가 시작되면 다른 신청국들의 요구해왔던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 절차는 면제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임기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지난 2014년 나토 사무총장으로 취임해서 임무를 수행해왔는데요. 2018년 연임에 성공하면서 8년 동안 재임하고 지난해 9월 말에 퇴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임기가 1년 연장됐다가 이번에 또 추가 연장된 겁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1959년생으로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태어나 오슬로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3년 총선에서 오슬로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고요. 산업에너지부 장관, 재무부 장관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이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노르웨이 총리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UN 기후변화 특사로 지명을 받아서 이듬해까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어서 2014년 북대서양 이사회의 지명을 받아 나토 사무총장 임기를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좋아하다, 즐기다, get a kick out of something, 웃음이 나게 재밌다는 표현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have the
perfect prank lined up for David's birthday next week. He's going to get a kick out of this.
What's the plan?
You know how David is always so particular about his car, right? I thought it would be hilarious to cover it entirely in sticky notes while he's working.
And we should put funny jokes on the sticky notes.
Yes, he likes jokes related to stupidity. Like, everyone has the right to do stupid things, but you're abusing that privilege.
I have one too. There is no such a thing as stupid questions. Only stupid people.
You might get a kick out of this. If there are no stupid questions, then what kind of questions do stupid people ask? Do they get smart just in time to ask questions?
데이빗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면서 그가 좋아할 것이다, 그가 이것을 무척 재밌어 할 것이다 라는 표현
Get a kick out of something.
Get a kick out of something 이라고 했는데요.
He is going to get a kick out of this.
그는 이것을 무척 즐길 거예요.
You will get a kick out of this.
당신은 이것을 무척 좋아할 겁니다.
Get a kick out of something.
어떤 것으로부터 재미를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I'm getting a kick out of reading funny jokes.
나는 재밌는 농담을 읽는 것에 즐거움을 느껴요.
I really enjoy reading funny jokes. They bring me a lot of joy. Get a kick out of something.
어떤 것으로부터 재미를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have the perfect prank lined up for David's birthday next week. He will get a kick out of this.
What's the plan?
You know how David is always so particular about his car, right? I thought it would be hilarious to cover it entirely in sticky notes while he's working.
And we should put funny jokes on the sticky notes.
Yes, he likes jokes related to stupidity, like everyone has the right to do stupid things, but you are abusing that privilege.
I have one too. There is no such thing as stupid questions. Only stupid people.
You might get a kick out of this. If there are no stupid questions, then what kind of questions do stupid people ask? Do they get smart just in time to ask questions?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have the perfect prank lined up for David's birthday next week.
나는 다음 주 데이빗 생일에 칠 완벽한 장난이 줄 서 있어요.
He will get a kick out of this.
그는 이것을 정말 좋아할 겁니다.
You know how David is always so particular about his car, right?
데이빗이 얼마나 그의 차를 특별히 생각하는지 알죠? 맞죠?
Being particular about something.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
particular.
Particular 하다면 어떤 것에
strong preference.
아주 강하게 선호하는 것이 있고
very attentive.
어떤 것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You know how David is always so particular about his car, right?
데이빗이 얼마나 그의 차를 특별히 생각하는지 알죠? 맞죠?
You know how David is always extremely careful about his car, right? David is very attentive to every detail of his vehicle. I thought it would be hilarious to cover it entirely in sticky notes while he's working.
나는 그가 일하는 동안
sticky notes,
포스트잇, 스티커 메모지를 차 전체에 붙여놓으면 정말 웃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He likes jokes related to stupidity.
그는 어리석음, 우둔함과 관련된 농담을 좋아해요.
Like, everyone has the right to do stupid things, but you are abusing that privilege.
예를 들어,
Like, such as, for example, everyone has the right to do stupid things, but you're abusing that privilege.
모든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 특권을 남용한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stupid questions, only stupid people.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단지 어리석은 사람만 있을 뿐.
If there are no stupid questions, then what kind of questions do stupid people ask? Do they get smart just in time to ask questions?
만약에 어리석은 질문이란 것이 없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들은 질문을 해야 할 때 맞춰서 똑똑해지는지 당신은 이것을 재밌어 할 겁니다.
You will get a kick out of this.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You will get a kick out of this.
당신은 이것을 재밌어 할 거예요.
Get a kick out of something.
어떤 것으로부터 재미를 느낀다. 어떤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느낀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